홍영표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대북 억제와 압박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.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지만 대화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 과거 한국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홍영표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.
북한 당국이 5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3천여 개를 한국에 날려보냈습니다.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?
북한은 한국의 그 여러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할 때 항상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. 과거에 그 풍선에서 고사포로 사격을 한 경우도 있고요. 2020년에는 그 대북 전단 살포에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명령으로 그 개성공단에 위치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었습니다.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우리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또 굉장히 좀 힘들게 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그런 전단 살포를 좀 막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.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남남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
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는데요. 설득력이 있습니까?
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오물풍선을 날릴 것이라는 것을 북한 국방성 부부장이 먼저 예고를 했고요. 그다음에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에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거기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. 이것은 자체가 그 북한 당국이 이 오물풍선 살포에 개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. 그 한국의 상황을 역이용해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김여정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.
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
저는 그것은 매우 그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보통 그냥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새로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발전법 안에 일부 조항을 수정을 해서 즉 남북 간의 합의한 사항을 지켜야 된다.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대북 전단 조치를 제한하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것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냐면 남북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도 중시하는 또 상위에 둔 그러한 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
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. 홍영표 전 장관님도 지난 2015년 8월 북한과 확성기 방송 재개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.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.
예, 그 당시 상황은 사실 북한의 목함지뢰 설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북한이 그 남쪽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드나드는 그 총문 앞에 목함지뢰를 설치했고 그것을 그 밟은 우리 병사들이 크게 다쳤습니다. 한 사람은 두 다리를 잃기까지 했죠. 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고요.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좀 그 자제를 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대북 방송을 제기하니까 역시 북한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굉장히 긴장을 높였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우리 쪽에 먼저 대화 제의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저도 참여한 그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. 우리가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니까 북한이 결국은 원래 위치에서 굉장히 뒤로 후퇴를 했죠.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북 방송을 중단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 받아내는 대신 북측에서는 우리가 요청했던 이 준선지 상태 선포 해제, 뭐 그리고 남북 교류 지속, 남북 대화 지속,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이 당시의 사례는 북한이 그만큼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.
한국 정부는 북한에 쇠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3일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왜 한국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일까요?
북한과 김정은은 뭐 이전부터 계속 뭐 미국과 한국의 위협을 어떤 뭐 적대 정책을 빌미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김정은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그런 체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특히 올 초에 김정은이 직접 이제 통일은 안 하겠다. 그리고 민족 관계도 아니다. 그리고 남북 관계는 결국 적대적 관계다라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를 했고요. 근데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이제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북한이 과거에는 굉장히 수세적인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면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던 배경에는 역시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요. 그리고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인정해라. 그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건드리지 마라. 라는 것이 김정은의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
남북대화는 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?
예,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.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는 소위 남북관계 제로의 시대다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지금 남북 간의 인적관계도 전혀 없고 교류협력도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에 너무 그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대화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로드맵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은 억제와 압박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북한 주재 왕야진 중국 대사가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불참했습니다. 왜 북중 간의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일까요?
중국이 그런 북로 밀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아니면은 중국 북한에 대해서 너무 러시아 쪽으로 기울지 마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최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탈북해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. 인터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?
이규 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라면서 자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그런 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변화 또 북한 이탈주민들, 탈북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또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새로운 그런 소위 뭐 장마당 세대, 한류 세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북한 변화의 하나의 그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홍영표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.
예,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홍영표 전 한국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, 오물풍선 사태 등으로 꽉 막힌 남북 관계와 타개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.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.